누가복음 5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 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려고 밀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무리들이 그를 둘러싸기 때문에 여행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1절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밀 때 그것이 나에겐 항상 감격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이 되어 그것을 들으려고 서로 밀어댑니다. 그러나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것은 디베리아 바다로 알려졌고 또한 갈릴리 바다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말하면 우리의 생각엔 항상 많은 짠물의 집합이 눈에 선합니다. 게네사렛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하나의 호수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짠물이 아니라 민물이고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갈릴리 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2절에서 3절 말씀 예수께서는 그를 에워싼 군중들을 피하기 위하여 시몬의 배를 이용하였습니다. 배에 오르시더니 육지에서 조금 뛰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가버나움 지역에는 갈릴리로 내려오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해안에서 조금만 뛰우면 원형 극장처럼 되어서 가르치기에도 도움이 되며 무리들이 함께 말씀을 듣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배에 가득 채우려면 고기를 많이 잡아야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은 그의 명령에 공손한 태도로 일종의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법도 알고 언제 잡아야 하고 언제 잡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압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물고기는 호수의 더 깊은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 거물들은 깊은 물고기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얕은 물고기를 잡는 거물들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은 물에 얕게 떠돌아다니며 고기들이 배 근처를 돌아다닐 때 거물을 던집니다. 물고기가 배를 중심으로 원형을 완전히 만들었을 때 던졌던 거물을 끌어올립니다. 그 거물은 깊은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가 시원할 때엔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녁때가 고기 잡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기에 적당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시몬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돌연히 같은 지역에서 수고해 보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자신의 노력과 주님의 지시에 따르는 노력에서 나타나는 대조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짜낸 노력에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은 낭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가 구한 해낸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재정안을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인간들이 세운 놀라운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을 확실히 봅니다. 우리와 같은 교단에서 만든 프로그램 꾸러미로 여러 해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친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빠르고 편리하여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프로그램이 우리 대신 다 생각해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원들의 취임식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1년에 두 사람만 임명하면 됩니다. 봄에는 전도대회가 있는데 여름에 교인이 줄어들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각자가 한 페이지씩 맡아서 그 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전화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화해야 할 사람들이 모두 사람에게 전화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번호가 있는 고무 풍선을 힐리움으로 채워 그것들이 어느 곳에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도시에 상공에 띄웁니다. 그리고 번호들을 통에다 넣은 다음 제비를 뽑습니다. 힐리움에서 나온 번호가 제비를 뽑은 숫자와 맞으면 특상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적힌 조그마한 쪽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숫자를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을 때 자신들의 숫자가 나와 특상이라도 받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그 다음엔 물론 수송위원회도 구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이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나가 그들을 픽업해서 교회로 데려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재주를 부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특정한 교회는 아마 우리가 이 큰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네. 우리가 전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군 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프로그램이 끝난 지 6개월이 되어서 여러 목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어. 당신네들이 평가할 때 몇 사람이나 교회의 영구적인 교인으로 추가되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 85세 되는 한 노인이 있는데 그분을 픽업하기 위해 25마일을 가야 합니다. 그는 듣지는 못하지만 보통 때는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 사람들 주위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가 유일하게 추가된 교인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인을 늘리기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수천불씩 사용한 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도 있습니다. 지시하지 않은 봉사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시하에 이루어지는 봉사는 신이 납니다.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만언쟁조로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장하신다면 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하겠나이다. 실제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안 되어 실망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으며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을 때 즉시 오, 그것도 해보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지시하에 시도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생각으로 하셨습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지시하실 때엔 차이가 납니다. 당신의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당신의 봉사를 지도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한적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명령을 단순히 순종함으로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성공이 왔습니다. 그 성공의 결과는 내게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짜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정력과 노력을 다 쏟아부으며 인간의 노력으로 결과를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것에 대한 특권을 가집니다. 그것을 다른 여러 곳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에 대한 세미나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오게 하고 낚시의 먹이를 어떻게 놓는가를 배우게 하며 미끼를 더 매력이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당신의 성공 세미나를 개발하고 실제로 성취한 것에 대하여 교만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와 같이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언제나 우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는 경험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수어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님께서 저들이 종사했던 직업의 최대 수익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들에게 그 직업을 떠나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가득 찬 고기로 말미암아 물에 잠기려는 작은 배들을 바닷가로 저어 나갔습니다. 모든 갈릴리 지방 어부들이 꿈꾸는 성공의 기점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다음 복음서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부르심에 대한 배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해변을 거니실 때 거물을 깁는 어부들을 보시고 오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는 거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도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주님을 만났고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낯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을 불러 그들이 자기를 따르는 헌신을 마무리 짓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주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누가는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그들을 지시하여 많은 고기를 잡은 것도 일종의 기적입니다. 불치병을 고친 기적도 있습니다. 옛적에는 문둥병이 질병 중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면 그는 그 사회에서 배척받아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사람과 접촉했다면 당신은 불결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문둥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다른 경우에 예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하시는 일로 어떤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쁘게 이깁니다. 우리들은 빈번히 병 고치는 것이 무슨 공식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 공식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방법이나 모형에 국한시키지 않으십니다. 신학원에서 우리는 방법론의 과목을 택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하듯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특정한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역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같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가 각 개인에게 역사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항상 방법과 이루어져야 할 일을 조절하십니다. 나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는 것을 봅니다. 흥미있는 질문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주여 당신의 뜻이라면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서 말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기본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능가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제가 원하는 것이므로 당신의 뜻은 접어두셔야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절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의 목적, 즉 기도의 추진력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주께서 그의 요청을 하신 후에 그의 기도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잔뜩 쌓아놓은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항상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행하시기를 절기하십니다. 그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만지셨으며 즉시 그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왔던 열 문둥병자의 경우에 주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갈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문둥병자의 경우 그는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은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이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나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구먼요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방법을 다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에게 관련을 지을 때에 여러분은 나의 경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의 일을 하실 때 어떤 틀에 맞추어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보인 반응과 완전히 다른 여러분의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정집회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간정집회에 항상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간정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유사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간정집회의 강조점은 언제나 경험적이며 이것이 내가 경험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이 내겐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르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을 따라 본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놀라운 한 가지는 그 규례에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가 사회에 환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일하실 수 있는 공백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진실로 좋아합니다. 이것은 문둥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족에게로 돌아가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문둥병은 오늘날까지도 불치병입니다. 그러나 헨슨병이라는 상태에서 머물고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불치병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불치병인데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더 높은 법이 자연법을 초과하여 효과를 발휘하도록 여백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규례를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물론 제사장은 그 사람을 검사해서 흰 반점이 없는지 살펴보며 문둥병 환체가 있었던 곳에 새살이 나서 전체가 분홍색인지를 살펴봅니다. 그 사람을 7일 동안 집에 머물러 있도록 하여 그 후에 제사장에게 몸을 다시 보이게 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검사할 것이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두 마리의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비둘기 한 마리는 죽여 피를 물과 함께 대야에 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는 이 대야에 있는 핏물에 잠궜다가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이 두 번째 비둘기가 날아갈 때 핏물이 날개에서 떨어지게 되며 문둥병 환자가 비둘기가 날아갈 때 그가 사회에 완전히 복귀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느낀 감정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싫어하고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소망 없이 쫓겨났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규례에 따라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기적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애워쌌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으며 실로 그 사람들은 그들의 병고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16절 말씀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지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은 누가가 특별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는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을 다른 어떤 복음에서보다 더 많이 언급합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에 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우리 주 예수의 기도 생활에 약간의 통찰력을 가지게 해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가 기도의 필요성을 그렇게 절실히 느끼셨다면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기도를 삶의 절실한 부분으로 느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아주 필요한 것이요 우리 삶에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확신하기로는 하늘나라에서 궁금하게 이기는 것은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나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것에 대하여 늘 토론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과 모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그들이 지키면서 관찰할 때 그들은 우리를 도우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시할 때 우리는 넘어져서 피를 흘리면서 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넘어집니다. 내가 믿기에 천사들은 분명히 저 바보가 언제 부르려는가? 그가 도움을 청할 때까지 얼마나 더 계속할 작정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탄식할 것입니다. 약하게 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신비로움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17절 말씀. 이제 예수께서 그를 적대시하는 무리들인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예수에 관하여 들었으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그들의 온 목적은 실제로 그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안위한 위치에서 굳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에게 위협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올라와서 주의하여 그의 말을 들어본 후 시험하여 그에게 반박하고 잘못을 지적하여 보여주고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을 일축시키려고 그곳에 온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병자를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집안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모였으며 무리들이 둘러있는데 갑자기 지붕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와를 뜯어낸 후에 한 사람을 노끈으로 달아내려 예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친구가 있었고 그들은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그의 친구를 침구에 운반해 왔으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중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친구를 예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내려진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변에 믿는 친구들로 휩싸여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붕 위에 있는 이 친구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요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걷는 것입니다. 질병은 죄와 관계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곤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이 한 소경을 보고 주님 누구의 죄로 인해 저가 장님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부모의 죄까지 믿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뱃속에서 소경으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의 부모가 원인일까요?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니야. 이 사람은 그가 왜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왜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를 그들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하신 말씀을 오해하여 저는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경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셔야 하므로 그가 그 사람을 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부모나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의 소경된 것이 그들의 죄가 원인이 아님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빈번히 병을 죄와 관련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적으로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 당신이 나쁜 짓을 한 것이 틀림없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수년 전에 투산이라는 곳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저녁에 무슨 죄를 저질고 있었던 간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돕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한 달이 넘도록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질병이 직접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질병이 죄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오늘 저녁에 여기에 올 만한 기력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 당신에게 충만한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잔인합니다. 나는 쟈니 에릭슨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상태에 관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그녀를 치유할 특별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자들이나 누구든지 그녀에게 안수하고 나서 자 이제 일어서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 당신이 넉넉한 믿음을 가지기만 했다면 당신의 휠체어가 필요 없을 텐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건 야비한 짓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녀에게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집니다. 틀림없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거라든가 아니면 내 상태를 변화시킬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들 말합니다. 몇 사람의 위대한 성인들은 대단히 심한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질병은 그들의 깊은 인격을 이루게 했고 그들의 행함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깊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육체의 고침을 받는 것보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돌아보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그들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들을 격노하게 만들려고 했으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미끼를 놓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셨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21절 말씀. 그들이 가정한 것은 옳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가정을 그들에게 실현하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놓으신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참남한 말을 한다고 생각한 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이러므로 죄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반응을 보시고자 하셨고 그들은 그러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덫을 거두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만일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누가 그 사람의 심령을 들여다 볼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죄가 진실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이 참으로 권위가 있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의 권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안전맹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말에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를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께서 저들에게 그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 사람에게 먼저 말하십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어떻게 감히 당신이 할 수 있어 라고 반응하도록 만드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러한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어느 지역에 얼마의 세금을 징수하도록 세금을 책정한 후 그것을 세리에게 경매에 붙입니다. 그러면 그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활당한 세금만 바치면 됩니다. 활당된 세금을 초월하여 거두었으면 남는 것은 세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세금을 부과할 만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붙들어 여러 가지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실상은 로마 정권 아래 생존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들은 곡물이나 과일의 10%, 기름이나 포도주의 20%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엔 우리 정부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가 어떻게 세금을 부과했는지를 읽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정이 우리의 사정보다 더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들을 살인자나 강도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나 강도와 별로 다를 바 없었고 그들은 확실히 도둑들이었습니다. 실상 정직한 세리를 찾아보기는 지극히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게 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워진 한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정직한 세리였으므로 그를 칭찬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 추측에는 로마 제국에서 단 한 사람의 세리만이 정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기념비를 세울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직한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귀한 경우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세리들이 회당에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세리를 살인자와 도둑들과 같은 서열에 놓아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그는 모든 친구 세리들을 초청하여 예수의 말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세리들을 초청하여 함께 모이게 했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관계를 가지게 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의 동료들을 찾아 그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며 참으로 흥미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세리들이 유일한 동료들입니다. 교제도 그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 세리들이 함께 모일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왜 세리와 죄인들로 더불어 잡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가 있는 근처에 왔을 때 그는 세리에게 닿지 않으려고 그의 옷깃을 꽉 붙들어 메었습니다. 그것은 세리들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리에게 되었기 때문에 부정함으로 집에 가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으며 하루 동안 회당에 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세리들과 함께 잡수십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먹을 때 같은 빵을 만짐으로 그것은 더 나쁘다고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졌던 빵을 먹으면 어떻게 당신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아주 가까운 관계임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그들의 지역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과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빈번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독된 병원처럼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독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죄인들이 와서 대단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소독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만체스터의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갤버리 채플에 연결된 목회하는 제임스라는 좋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선술집에서 사역합니다. 그는 한 주일에 서너번 선술집을 저녁에 찾아갑니다. 술집에서 술 취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가하는 일은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는 훌륭하게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그가 술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다른 목사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본을 받아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당시에는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두 주일간 잔치를 합니다. 결혼 전에 한 주일과 결혼 후에 한 주일에 도합 두 주일간의 잔치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모이기 전 한 주일 동안에 그들은 거창한 잔치를 한 다음 부부가 결혼하여 결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심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기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한 주간 동안 진짜 잔치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의 삶이 그러했듯이 이제 그 결혼의 잔치 기간이 끝이 나면 다시 힘든 삶을 계속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주간에 불러서 축하 잔치를 같이 한 특별한 친구들은 모두 혼인집에 자녀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혼인집에 자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잔치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즐거워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그들이 금식하게 되리라. 그러나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자가 없나니 신랑이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36절 말씀. 그 당시에 옷이 줄어들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헝겊으로 흔옷을 끼워서 처음 그 옷을 빨면 미리 처리하지 않은 새 헝겊이 줄어듭니다. 물론 많이 빨은 옷은 줄어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흔옷을 새 헝겊으로 끼운다면 옷을 빨자마자 새처는 줄어들게 되며 더 잘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새 옷의 조각을 헌옷에 붙이지 말라. 그렇게 하면 더 잘 찢어질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스가 생깁니다. 만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당장 발효하게 되며 가스가 생깁니다. 물론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가죽 부대가 딱딱함으로 인해 늘어날 여백을 주지 못하므로 가스가 발생하여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를 아직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는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새 부대는 유연성이 있어 비록 가스가 생기지만 가스가 생김에 따라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말라.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그가 반대하는 낡은 종교 제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무라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몸이 건조하게 된 종교 제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낡은 옷에 새 옷 가죽을 붙이는 것 같이 혹은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처럼 옛 제도를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완전히 새로운 부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낡은 전통에 익어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은 항상 당황하고 화를 냅니다. 그들은 오, 옛것이 더 좋아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자주 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각들은 당장 거절당하는 일은 빈번합니다. 사람들이 옛 전통에 빠져 있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당황합니다. 그렇지만 낡은 부대는 터집니다. 척 1장 1절 융통성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부르짖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융통성이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 들매 따라 점점 여러분들의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의 하나님 그런 면에서 늙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에 나의 마음이 항상 열려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교회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이 이 지상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를 몇 번이나 원하셨으며 조직된 제도에서 벗어나기를 몇 번이나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새로운 부대를 창조하셔야 했습니다. 낡은 제도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이 빈번히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충격을 받거나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조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표본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새 포도주를 위해 새 부대를 개발하십니다.